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을 지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마가복음 말씀으로 배신과 헌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은 14장, 오늘 읽은 이 14장부터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1절을 보시면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요일이 금요일이니까 이틀 전이면 수요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수요일에 있었던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헌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가는 이 배신과 헌신의 이야기를 마치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 부분인 1, 2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흉계, 음모, 거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마지막 부분인 10절 11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이들의 음모가 성사되도록 도와주지요. 그런데 그 중간인 3절에서 9절을 보면 1, 2절의 음모와 10절 11절의 배신 사이에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삽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배신과 헌신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저버리는 배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무명의 여인처럼 주님께 합당한 헌신의 길을 갈 것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유다의 배신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흉계로 거짓을 꾸며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붐비는 명절에는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명절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소요가 발생하면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제국으로부터 재신임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명절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 이후에 대중들의 눈을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그때까지 미루지 않아도 예수님을 조용히 체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을 조용히 넘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의도대로라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고난을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유다의 씁쓸한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유월절에 붙잡히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가룟 유다가 동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역사상 최악의 배신을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음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악인들의 계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유다의 배신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억울하게 체포당하고 죽으셨다라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음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거짓과 불의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들만 주목하지 맙시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자신의 선한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합시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어긋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일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배반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요? 열둘 중에 하나였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실어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잘 아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주님과 직접 교제했던 사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제자가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 그룹 안에서도 재정을 관리할 만큼, 돈궤를 맡을 만큼, 회계를 맡을 만큼 신임을 받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시작으로 나중에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을 보면 10절을 보시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비밀리에 대제사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답답해서 유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제 발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기쁘게 했어요. 10절, 11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대적자들을 기쁘게 했다. 그들에게 만족을 주었다. 그럼 가룟 유다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할 자입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예수님께 만족과 기쁨을 드려야 할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제자가 악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지요. 은 30을 받아 챙겼습니다. 배반의 대가로 재물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간 유다처럼 악하고 부당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습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게을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남몰래 은밀하게 일을 진행한 것처럼 은밀하게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은밀하게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악한 자들을 즐겁게 하면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않았습니까? 그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은 아닙니까? 물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저버릴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명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한 여인의 헌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가 지금 진행되는 그 와중에 한 여인이 등장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 향유니까 향기름입니다. 향기름은 나드라는 향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드는 인도산의 그 허브, 식물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인데 아주 값비싼 고가의 기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향유는 순전한 향유였다고 하는데, 이 순전하다는 것은 pure, 물을 섞지 않았다, 다른 물질을 섞지, 희석하지 않은 그런 원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5절을 보시면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 향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하면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수입이죠. 소득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 이상이라고,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에게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1년치 수입을 이렇게 주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 여인이 직접 일을 해서 이 고가의 향유를 구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향유는 상속받은 재산이나 갑옷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의 가치는 화폐 가치, 측정할 수 있는 화폐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게다가 여인은 이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니라 향유를 담았던 옥합 자체로 깨뜨려버렸어요. 옥합 자체도 깨뜨려버렸다. 이것은 향유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다 붓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다 붓겠다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향유를 허비한다고 분노하고 있어요. 이 귀하고 값진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분노하면서 여인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모한 낭비라고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에게 대해서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칭찬하시죠. 그래서 이 좋은 일을 한 여인을 가만히 두라는,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나에게 대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셨을까요? 칭찬하셨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값비싼 향유 전부를 부은 것이죠.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의 그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피 흘리실 그 몸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지실 바로 그 몸에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부어드린 300데나리온 이상의 이 향유는, 이 향유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의 가치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쏟으신 보혈의 가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깨어지신 그 주님의 몸의 가치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죽음인지 강력하게 선전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드려도, 깨뜨려서 아낌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다 부어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조금도 아쉽지 않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는 너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대속의 죽음을 감당한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값비싼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거저 받았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교 불가능한 절대 가치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죽음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능력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죠.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것임을, 존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어서 헌신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헌, 바칠 헌, 몸신자에서 몸을 바친다는 뜻이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몸으로 헌신한다는 것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헌신의 의미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향유옥합을 통째로 깨뜨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향유를 부어드리셨을 것입니다. 시간과 봉사의 향유를 바쳤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불신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친 낭비였지요. 쓸데없는 허비였다고 그들은 폄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낭비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향유를 붓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보혈의 향유를 쏟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과도한 헌신을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부어드릴 수 있는 향유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한 것처럼 1년치 수입을 다 드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으신 이 보혈의 향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영국의 WEG이란 국제선교단체를 창립한 분이 계신데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시티 스터드, 지금은 별세하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남긴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명덕의 성도님들, 동일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물질의 향유를 부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직분과 봉사를 감당하셨습니까? 하지만 결코 지나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오늘 여인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가치를 부어드렸어요. 얼마를 우리가 드린다 한들, 금액적으로 하면 얼마를 드린다 한들, 얼마를 바친다 한들 무모한 낭비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업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겸손하게 고백할 뿐입니다. 그럼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부활감사헌금을 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부활감사헌금을 하면서 기존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또는 계산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로부터 받은 죄사함과 천국과 영생의 이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부활 감사 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가치와 은혜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때로는 과감하게 또 때로는 무모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합당한 아주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헌신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의 향유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이 여인의 헌신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남아서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잊혀지지 않는 헌신의 사람으로 교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평생 주님을 섬기고 살면서 어떤 흔적과 증거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합당한 헌신을 남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헌신이 남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고 옥합을 드리는 헌신이 약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처럼,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귀한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고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고귀한 헌신, 값진 섬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부어드릴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